요한복음 14번 메시지 무기력한 사람의 필요 생명의 소생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번째 사례 무기력한 사람의 필요를 보기로 합시다. 이 사례는 종교의 헛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율법 준수의 불충분함과 아들의 생명 주심의 충분함 무기력한 사람에 대한 사례는 종교의 불충분함을 드러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유대교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형성된 참되고 전형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신성한 말씀에 따라서 형성되었습니다. 유대교는 한 분의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합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유대교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종교를 갖고자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인 구약을 주셨으며 또한 어떻게 그분을 접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가질 의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요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종교는 인간 문화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종교가 하나님의 최악의 적입니다. 종교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경륜에 대치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세울 의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사 오실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목적 완수를 위해 그들의 구원과 생명이 되실 것임을 그들에게 계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실 분은 그들에게 모든 것, 의, 거룩, 구속,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계명들 가운데서 몇 가지 것들을 뽑아내어 의식과 규정들을 고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계명들과 의식들과 규정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종교를 형성했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에 대한 최상의 정의는 웹스터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종교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종교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잘 처신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인데 전부가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선하다 해도 즉 규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한다 해도 그것에는 모두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단지 말뿐인 그리스도인 것 같이 보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리스도라는 용어만 있다면 그건 역시 종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로서 가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제로 가질 때라야만 우리는 종교 밖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의와 거룩과 구속과 영광과 만유가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완전히 저들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 오실 분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주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형성된 그 전형적인 종교에 의해서 반대당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이 사신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이 사신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듦으로써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 외에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드는 것이요 신성 모독이다. 기필코 우리는 당신을 죽여야겠다. 그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원칙 면에서 볼 때 오늘날에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예의 바르게 처신하고자 스스로를 온전케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런 유의 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에 반대되며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들과 대립됩니다. 이런 반대됨은 요한복음 3장이나 4장에 계시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5장에서 발견됩니다. 무기력한 사람의 사례에서 종교로부터의 반대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장은 전형적인 종교의 불충분함과 그리스도를 반대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응당 보아야 할 소극적인 면에 주된 것은 이 종교의 불충분함과 헛됨,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종교의 반대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은 적극적인 면에서 이 장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충족함, 충분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생시키기에 충분하십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비유이므로 그것의 모든 면은 비유적 의미로 풀이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장을 읽고 또 읽었지만 그 장을 이해하지 못하여 매우 곤란을 겪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나는 중심 요점을 찾아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을 여러 차례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심 요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3장의 중심 요점 거듭남은 찾아내기가 쉽고 4장의 중심 요점 생수도 그러합니다. 5장의 중심 요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본 장의 24절을 자주 사용했으면서도 이 장의 전체적인 중심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종교의 율법 준수의 불충분함. 이 사례의 중심 요점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전형적인 종교에 있어서 율법 준수의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율법 준수는 유대교 안에서 주요한 일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율법을 존중하며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바르게 처신하거나 스스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는 어느 것도 율법만큼 위대하거나 중요한 것이 없음을 전형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당신에게 일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1이시고 율법은 제2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준수는 그 전형적인 종교에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종교의 선한 것들. 유대교는 적어도 일곱 항목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절기, 거룩한 안식일, 천사들, 모세, 성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항목들을 함께 합해 볼 때 그것들은 유대주의, 곧 유대교가 됩니다. 이 항목들은 뛰어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유대교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최소한 다음 일곱 가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누림을 위한 절기, 쉼의 안식일, 방문하는 천사들, 율법을 주는 자 모세, 구약 성경. 유대교의 이러한 일곱 항목들과 더불어 또한 치유의 수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는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치유의 수단이 언제나 전형적인 종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못은 치유의 수단이 그 전형적인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적마다 당신은 반드시 첫째가 되기 위한 힘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여기에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한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두 번째일지라도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한 종교의 혜택들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 준수의 실행. 이제 우리는 율법 준수의 실행에 대한 몇 가지 면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양무는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의 양우리로 들어가는 입구를 상징합니다. 모세 이름인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란 뜻으로서 율법 준수를 실행했던 사람들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4절까지에서 묘사된 것처럼 무기력하고 약하고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행각들은 양문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의 피난처를 상징하며 다섯이란 수는 책임을 나타냅니다.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는 그 중개자를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이 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물의 동함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애쓰는 율법 준수의 실행을 상징합니다. 이런 방면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 안에서의 주된 것인 율법 준수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의 불가능함.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걸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너무 약함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사람의 사례에서 밝히 묘사되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사람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기대로 가득 찼지만 그가 제 시간에 거기에 당도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무기력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기력함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입니다. 율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병들어 있을 뿐 아니라 죽어 있기도 합니다. 5장 2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보시기에 무기력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만일 그가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요구만 할 뿐 결코 생명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결핍으로 인해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종교적이라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죽어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명의 결핍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준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비록 천사가 있고 물이 있고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치유받기 위해 물에 닿는 데 요구되는 조건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고 죽은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입니다.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우리는 무력하며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한층 좋은 종교, 심지어 최상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최상의 종교가 당신에게 무언가 행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교는 당신이 그 은택을 얻기 전에 걷고 행하여 첫째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너무 연약해서 당신의 종교가 제공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무기력한 사람이 있던 곳 다섯 개의 행각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피난처 아래 있는 무기력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피난처 아래, 즉 종교의 우리 안에 있는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들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피난처 아래에, 즉 종교의 우리 안에 눈멀어서 볼 수 없고 앉은뱅이가 되어 걸을 수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나 평강이 없고 오직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 무기력한 자는 심지어 절기의 기쁨에 찬 날에도 기쁘지 않았고 안식일에조차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병자들은 무력하며 소망이 없으므로 주님 보시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 안에 치유의 수단들이 있긴 했지만 그 무기력한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요구 조건들을 이룰 만한 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율법 준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함, 인간의 가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종교의 율법 준수는 부적합한 것이 됩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절기, 거룩한 안식일, 천사들, 모세, 성경, 이 모든 것들은 그 종교의 선한 것들이지만 그들은 이 무기력한 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죽은 사람이므로 치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소생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소생시키시는 데는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이제 보겠지만 그 불구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소생되었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율법 준수의 실행이 사람의 무기력함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은 자를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들의 생명 주심의 충분함.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례는 소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의 불충분함과 헛됨을 드러냅니다. 그 종교는 수많은 선한 것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천사들, 거룩한 말씀, 거룩한 절기들, 거룩한 안식일, 못을 갖고 있지만 이런 선한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죽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은 그 무기력한 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말씀, 거룩한 날들 역시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절기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망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작은 사람이 이런 상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라 불리우는 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름다움도 매력도 없었으므로 누구도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병자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마치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미리 아셨고 아들이 그녀를 찾으려고 야곱의 우물에 가셨듯이 아버지는 또한 그 무기력한 자도 미리 아셨으며 그가 못가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이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느냐? 그것은 내가 치유받고자 하느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무기력한 자는 목과 물과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소망도 스스로의 능력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구자는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소생시키는 말씀을 듣고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치유되기 전에 일어나서 걸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걷기 전에 치유되었습니다. 9절에 연속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라는 말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 말에 선행됩니다. 그는 일어나기 전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치유되었습니다. 그를 소생시킨 것은 그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침상이 그 무기력한 자를 싣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 소생된 사람이 침상을 들고 다닙니다. 만일 내가 그 불구자였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침상 위에서 38년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침상이 나를 지금까지 내내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나더러 그것을 들라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변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아멘하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변론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만일 따진다면 그분의 축복을 잃을 것입니다. 그 무기력한 자가 일어섰을 뿐 아니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걷기도 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소생함도 받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 따르면 이것은 죽은 자인 그가 사망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2장에서 보여진 원칙에서 이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목과 그 물이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종교의 목과 천사는 참으로 빈약합니다. 예수님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밖에 어느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천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기들도 안식일도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소생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소생시킴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면에서 본 이 사례의 중심 요점입니다. 생명에 대한 종교의 반대. 생명의 소생시킴이 종교의식을 깨뜨림. 5장 10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종교의 반대를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불법이니라. 생명의 소생시킴은 종교의 의식을 깨뜨립니다. 종교는 생명에 의해 침해를 당하므로 이 점에서부터 생명에 대한 반대를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으므로 사람에게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율법 준수는 38년간 병들었던 그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생명의 소생시킴은 단 1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직 안식일 준수의 의식만을 주의했습니다. 그들은 그 병자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종교적인 것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고 있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나 예수께서는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빛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사례의 참 의미는 종교와 그리스도의 차이인데 그것은 종교의 율법 준수와 그리스도의 소생시킴과의 차이입니다. 종교의 율법 준수는 좋으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종교의 율법 준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요구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분의 산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망을 지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 대조되는 것은 종교는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생명을 소멸시키려고 함.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는 그 무기력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셨을 때 그 종교는 그분을 핍박함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는 그 무기력한 자의 안식을 희생시켜서라도 안식일의 준수를 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안식일 준수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람의 안식을 돌보았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그 종교의 비위를 거슬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종교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명 문제를 희생시켜서라도 저들의 종교적 의식을 더 관심합니다. 주님도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시므로 모든 종교적 의식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람들의 생명 문제를 돌보십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에 의해 소생함을 받은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당하고 핍박받습니다. 아들은 생명을 주고 심판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함.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심.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안식일에 무기력한 자를 소생시키는 일을 했다 하여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관념 안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천한 죄인들이 구원되지 않는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안식이 없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쉬고 있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죄인들이 생명을 받고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마음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분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한 자를 소생시킨 분은 바로 이 신성 모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기력한 자를 소생시키신 것은 그분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구속과 건축을 위해 일하심. 비록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끝났지만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구속과 건축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창조의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 안식일의 안식이 깨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님의 원초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건축을 이루시려고 타락한 사람의 구속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예창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은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새창조입니다. 이 역사는 본 사례 안에 표명된 아들의 생명주심을 포함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마다 아들은 그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 아들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21절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아들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죽은 자들이란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에 따라 그들의 영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영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은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바로 그때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산 말씀들을 들은 많은 이들이 결과적으로 소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살아나리라는 그들의 영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28절과 29절에 언급된 물질적인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거의 20세기 동안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산 음성을 들었고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산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다섯 행각 밑에 있던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멀고 다리를 절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고 우리는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죽음 밖으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생명 문제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그분들 속에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소생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의 소생시킴에 있어서 아들은 진실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인자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심. 인자께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므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분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소생시킴의 문제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또 심판의 문제에서도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두 종류의 부활. 이제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묻혀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될 것입니다. 이 두 구절과 25절 사이의 차이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나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다릅니다. 25절은 지상에 살고 있는 죽은 자들을 말하고 28절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죽은 자들을 언급합니다. 무덤 속에 묻힌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될 것입니다. 25절에서 볼 수 있는 영 안에서의 부활에 더하여 29절은 두 종류의 신체적인 부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의 부활은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영 안에서의 거듭남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의 거듭남은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인 신성한 생명으로 이루신 부활입니다. 이것에 추가해서 두 가지 신체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년 왕국 이전에 있게 될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믿는 자들은 주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라 불리웁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죽은 믿는 이들은 모두 부활되어서 살아있는 믿는 이들과 더불어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천년이 지난 후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죽은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기 위해 천년 후에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동참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때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중 증거 5장 31절부터 41절까지에서 아들에 대한 사중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거, 아들의 역사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 성경의 증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중 증거를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으로 인해 기쁨이 넘쳤으나 그들은 그가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거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분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했고 그분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해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이 자기들 속에 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도 상고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내게 오는 것과 별도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상고했지만 기꺼이 주님께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주님에 관해 증거함으로 그들은 그분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하지만 주님을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주님 자신과 따로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할 적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자신께 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한 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눈이 말씀을 읽고 우리 생각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동안 성경을 통해 주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영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두뇌 속에 흑백 문자에 대한 이해를 가질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생명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표적들, 현시들,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접촉해 하는 증인들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증거들을 갖고 있으나 주님 자신을 접촉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표적들과 현시들과 은사들과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 자신을 접촉하기 위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자신이십니다. 당신을 소생시키고 당신 속에 생명을 나눠주는 분은 표적들이나 은사들이나 심지어 성경도 아니며 주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사도 요한은 사람의 참 상태를 지적하고 우리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이 모든 사례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세 번째 사례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네 번째 사례에서는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시고 둘째 사례에서 그분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생명이시고 셋째 사례에서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생명이시며 넷째 사례에서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생명이십니다. 이 네 가지 사례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은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